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연말까지 제가 좀 외도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좀 여기저기서 말씀을 한번 전하고 나눌 그런 생각입니다. 신년도부터는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눌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꼭 어찌 보면 부부간의 관계 같아요. 당신 나 좋아해? 내 사랑해? 좀 시큰둥하면 어때요? 그 다시 확인하죠. 그때야 뭐 얼굴을 조금 변형하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이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대단히 서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서툴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라는 바른 정의가 서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머릿속으로는 늘 생각하면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일평생을 보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의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연보를 드리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꼭 확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또 매순간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사랑다운 사랑을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그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원리들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실이죠. 이런 말씀이 어찌 보면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그 첫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마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드린 적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만이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불변하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참된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입니다. 이 내리사랑이라는 건 잘 알죠. 동물들에게서 보는 부모의 희생은 어찌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희생을 하고 자기 죽은 몸덩어리까지 그 새끼들을 위해서 바치는 유명한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런 동물, 자연에 부끄러울 정도여서 인륜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내리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의 일부인 동물들이 어디서 배워서 그런 사랑을 할까? 그것은 창조주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의 생체에 입력해 놓으신 어떤 천성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 세계에서의 자연적인 사랑은 세상이 변해도, 아니 이 자연이 오염돼서도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즉 사람의 관계인 인간이라는 울타리 속의 변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있는 자연 속에서 본다는 거지요. 시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다른데 동물들은 환경이 오염돼서도 먹는 것이 힘들어도 가시고기의 사랑은 역시 불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사랑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유독 피조세계의 으뜸이라는 사람만이 사랑한다고 군중 앞에서 큰소리 쳐놓고 왜 얼마 되지 못해서 시들어지고 헤어지고 부모 자식의 관계로 났으면서도 근본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는 걸까?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미움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의 한계, 노력의 한계는 너무나 큰 한계를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미움에 익숙해지고 사랑에 서투른 이 죄악된 세상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죄에 절망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역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조차 어색하기만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고 서로 교통하는 사랑이 되어서 사랑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전에도 물론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내용은 성령이었었죠. 이 사랑의 주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21절에 역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뒤에 그렇게 나오고요.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네 번씩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해답은 뭡니까? 자, 이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역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15절하고 21절에는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데, 꼭 같은 말을 반복하는 23절과 24절에서는 이 계명이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15절 21절은 계명이라 그랬고 23절 24절은 내 말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는 대로 계명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계명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아가파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고, 베드로는 여기에 뭐라 했어요? 필레오세,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12절을 보세요. 12절. 오늘 읽은 14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을 역시 그랬어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또 인간 자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사랑을 받고 사랑하려고 각오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인간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사랑이, 신령한 사랑이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도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바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2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영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들은 미움의 영이요 거짓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명령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역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함께하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가능케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옛 구약 시대에 불가능했던 계명으로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적어도 이게 부부일지라도 남녀일지라도 아주 강하게 묘사하는데 그런 내용을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품고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의 힘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견디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검증이 되는 거죠. 다시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계명을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을 비교합니다. 첫째 왕이었던 사울과 둘째 왕이었던 다윗을 비교하지요. 사울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사랑했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는 사무엘상 10장 8절에 길갈로 먼저 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인데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장 8절에서 그랬고 같은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판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환경은 어찌 보면 사울로 하여금 조바심 나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구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을 내게로 끌어오라 해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신이나 처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 두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결국 뭡니까? 다윗은 같은 조건을 겪었습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어떨 때는 아둘람 굴, 어떨 때는 굴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의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권이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편리하게 해석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말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의 편리대로 인간의 편리대로 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음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은 요한 사도의 그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서신들 속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머지에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요.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첫째 말씀, 15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겹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이서 1장 6절에 같은 말씀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요구하고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에게 바른 효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른 효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계명이란 주님께서 당부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의 입장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사랑과 계명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것을 정의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쳐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미워하는 대상에게는 귀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귀를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리 세미한 소리를 속삭여도 어때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역시 우리는 오늘의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고 힘겨울지라도 그 말씀을 기쁘게 듣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먼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미워하는 쪽에, 즉 원수가 되어 있는 대상을 사랑하면 더욱 어떻습니까? 희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힘들었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면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명하게 이 세상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서로가 사랑하지만 어떻습니까? 원수의 가문이기 때문에. 몬테규가와 캐퓰릭가의 원수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써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원한 세계 속에 결실되었다.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죽음으로밖에는 이룰 수 없다. 이런 것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의 죄인된 우리 마귀의 소화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기록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대상의 바램과 의지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뭐라고 하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대상이 뭘 나에게 요구한다면 어때요? 자기나 해보지.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이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성취해 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거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그런 원리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과 함께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게 하고 그것을 존중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의 말씀을 지킨 것에 의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능력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그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 이 역사의 마지막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유일하게 일곱 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그 교회를 칭찬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능력이 큰 걸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거 8절이고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은 능력이 많고 적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것들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성경이 주는 확신입니다. 구제도 선교도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계명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